로마서 19번 메시지 영광의 후사들 2 그 영의 첫 열매 로마서 8장 17절은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17절에서 우리는 자녀에서 후사로 진보한 것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들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의 생각은 매우 강렬합니다. 그 이유는 후사가 되는데 조건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녀이기만 하면 후사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너무 성급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어떠한 조건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 영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에서 후사로 진보하는 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에서 이 조건이 언급됩니다. 하나님의 후사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는 조건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싫어할지 모르지만 고난이 필요합니다. 고난이란 은혜가 육신을 입은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고난으로 인해 괴로워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고난이 없다면 영광받지 못하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고난의 정도가 우리의 영광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많이 통과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광은 더 커질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이 영광의 정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받고 싶어 하면서도 고난을 체험하기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영광을 크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서 바울은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별들이 다른 별들보다 더 빛나리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모두 빛날 것이며 우리는 모두 영광받게 될 것이지만 우리의 영광의 정도는 우리가 기꺼이 받은 고난의 양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그날의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더 밝게 빛날 것은 분명합니다. 당신은 바울과 똑같이 빛나리라고 믿습니까? 우리는 모두 영광을 받겠지만 우리의 영광의 정도는 우리의 고난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18절에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래 올 영광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19절의 말씀은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내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만일 우리가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우리를 미쳤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과 나를 보시오. 우리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둘 다 인간들입니다. 당신은 나와 다른 점이 전혀 없소. 당신은 단지 또 하나의 인간일 뿐이요. 그런데 왜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는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선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영화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광 안에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 아들들로 인정될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시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을 보시오. 영광으로 충만한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임에 틀림없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화롭게 하심에 의해 인정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것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심히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절의 말씀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고 계속합니다. 우리는 허무한데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 것 아래에 있습니다. 해 아래에 있는 것은 다 허무한 것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피조물은 헛된 것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1절은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종노릇과 썩어짐이라는 두 단어에 주의해야 합니다. 온 우주 가운데 헛된 것과 썩어짐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썩어짐은 일종의 속박으로서 모든 피조물을 묶어 노예화시키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에 속한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것을 희망하며 헛된 것에 굴복되어 왔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화롭게 될 것이며 영광 안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그 영광에는 자유함이 있을 것이며 그 자유가 나라와 한계와 영역이 될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나라와 영역이 될 것이며 우리는 그 안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유나 영광의 나라 안으로 인도될 때 피조물은 헛된 것과 썩어짐과 종노릇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피조물이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피조물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의 장래 운명이 우리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숙되는 것이 늦어진다면 피조물은 우리를 비난하며 우리에게 불평할 것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너무 천천히 자라고 있다. 우리는 당신들이 성숙될 때를 당신들이 영광에 들어갈 그 때를 우리가 헛된 것과 썩어짐과 종노릇에서 해방될 그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에게 신실해야 하며 그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됩니다. 22절 말씀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말합니다. 한 별은 다른 별들에게 탄식하며 다른 위성들에게 탄식할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함께 탄식합니다. 피조물은 함께 탄식할 뿐 아니라 또한 해산의 진통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진통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절은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아들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서 첫 열매인 그 영을 갖고 있지만 아직 옛 창조에 연결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탄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아직 옛 창조에 속해 있음을 시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옛 창조에 속해 있고 아직 구속되지 않았으므로 우리도 피조물처럼 우리의 몸 안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탄식할 뿐 아니라 그 영의 첫 열매를 갖고 있습니다. 그 영의 첫 열매는 우리의 누림이며 장래에 올 수확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이 첫 열매는 성령으로서 우리의 누림이 되는 하나님을 완전히 맛보는 견본이며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의 견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풍성한 분입니다. 그분을 완전히 맛보는 것은 영광의 그날에 올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맛봄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미리 맛봄을 주셨습니다. 이 미리 맛봄은 그의 거룩한 영으로서 우리를 위한 그분의 모든 것을 완전히 누리는 수확의 첫 열매입니다. 만일 당신이 불신자들과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춤과 도박 등의 향락을 즐긴다는 것을 시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해도 행복하지 않다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왜 당신은 춤추러 가고 도박장에 갑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그 이유는 내가 너무 슬프고 우울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들 또한 탄식하고 있지만 그것은 다만 탄식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탄식할 때 그들과 달리 우리 안에 첫 열매인 그 영, 하나님 자신을 미리 맛보는 그 영이 있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에도 우리에게는 누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맛봅니다. 주님의 임재란 우리의 누림을 위한 첫 열매인 그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들은 내적인 누림 없이 탄식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밖으로는 탄식하지만 안으로는 기뻐합니다. 왜 우리는 기뻐합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그 영의 첫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영은 하나님을 미리 맛보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에 대한 누림을 완전히 맛보게 합니다. 이것이 아들의 명분에 속한 축복 중에서 제일 큰 항목입니다. 우리는 탄식하며 그 영의 첫 열매를 누리는 동안 아들의 명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아들의 명분은 완전한 아들의 명분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는 속에 아들의 명분이 있지만 이 아들의 명분은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완전한 아들의 명분을 알 것입니다. 완전한 아들의 명분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몸의 구속입니다. 우리에게는 거듭남을 통한 우리 영 안에 아들의 명분이 있고 또한 변화를 통한 우리 혼 안에 아들의 명분이 있을 수 있지만 아직 변형으로 말미암은 우리 몸 안에 아들의 명분은 없습니다. 장래 올 그날에 우리는 몸 안에 아들의 명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애타게 기다리는 완전한 아들의 명분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우리는 탄식하기보다 자라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하지만 기뻐하는 동안에도 자라야 합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너무 어리고 너무 미숙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라야 하며 성숙되어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그 날이 오는 시간은 우리가 생명 안에서 성장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자라면 자랄수록 그만큼 그 날은 앞당겨질 것입니다. 24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영광 안으로 들어가리라는 소망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바울은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결코 본 적이 없는 것이므로 놀라우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참 소망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소망을 조금이라도 보았다면 그것은 그렇게 놀라운 소망이 아닐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장래의 영광에 대해 내게 묻는다면 나는 그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는 것이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광에 대해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소망입니다. 25절 말씀은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고 계속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기다리며 주여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 또 10년입니까? 또 한 세대입니까? 얼마나 더 있어야 합니까? 주여! 라고 지금까지 물어왔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내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 영의 도우심. 이와 같이 그 영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그 영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와 같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까? 이 구절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는 이 구절이 모든 것을 포함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라는 말은 앞에 구절들에서 언급된 모든 사항들을 포함합니다. 이와 같이라는 어구는 이 모든 사항들에 관계됩니다. 우리가 탄식할 때 성령도 탄식합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 그분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참을 때 그분도 바라고 참습니다. 우리가 어떠든지 그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그 영은 우리를 돕기 위해 참여합니다. 이 어떠한 위로입니까? 우리가 탄식하고 주목하고 기다릴 때 그분도 탄식하고 주목하고 기다립니다.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상태입니다. 만일 우리가 약하다면 실제로 그분은 약하지 않지만 그분도 겉으로 보기에 약한 것 같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고 우리의 연약함 안에 참여하기 위하여 연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오 아버지라고 하며 크게 기도할 때 그분도 크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작게 기도할 때 그분도 작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 아버지 나는 너무 가련합니다.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분도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든지 그분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그분도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기쁘게 외치며 기도한다면 그분도 이와 같은 모양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양은 그분의 모양입니다. 성령은 우리와 너무 다르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특별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이것은 로마서 8장에 담겨진 내용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이 우리와 같은 모양임을 계시합니다. 자매들이여, 실망되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자매들은 우리는 외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형제들처럼 크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시당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매들이여,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 영은 당신의 모양대로 기도합니다. 당신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바울도 그 영이 우리를 돕기 위해 참여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를 돕기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에 참여합니다. 그 영은 우리가 그분에게 참여하기를 요구하지 않고 그가 우리에게 참여합니다. 그 영은 나에게 참여하기 위해 제일 높은 수준에까지 올라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은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참여합니다. 만일 당신의 방법이 빠르다면 그분도 빠를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느리다면 그분도 느릴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 당신이 기도를 강하게 하든 약하게 하든 크게 하든 작게 하든 그것은 그분에게 문제가 안 됩니다. 당신이 기도한다면 그분도 당신 안에서 이와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분은 당신을 돕기 위해 참여할 것입니다. 만일 내가 절름발이인 어떤 사람의 걷는 것을 돕기 원한다면 나는 그 사람의 모양을 취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만일 내가 어떤 작은 소년에게 가까이 가고 싶어 한다면 나는 그 소년이 하는 대로 해야 합니다. 나는 꼬마야, 나는 너를 도와주러 온 거인이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면 그 소년은 나를 바라보고 나는 당신을 원치 않아요. 당신은 나와 너무 달라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만일 내가 그 작은 소년을 돕기 원한다면 자신을 낮춰서 한 작은 소년이 되어 나랑 같이 놀까? 라고 말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한다면 그 작은 소년은 기뻐하면서 좋아, 함께 놀아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그 소년을 돕기 위해 그 소년과 같은 모양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교회 생활 가운데 나이 먹은 형제들이 너무 크고 너무 높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도우려고 하지만 성도들과 같은 모양으로 돕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은 부활하시던 날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은 완전히 그들과 같은 모양으로 그들과 동행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주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셨습니다. 주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물으셨을 것입니다. 그 두 제자들은 주님을 꾸짖었습니다. 당신은 요즘 일어난 일도 모르십니까? 주님은 무슨 일인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인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지도 않으셨고 그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친히 그들과 같은 모양을 유지하셨고 마을 가까이까지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에게 함께 유할 것을 청했고 주님은 그들의 청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들이 방에 앉았을 때 주님은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분이 주님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았을 때 주님은 사라지셨습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 나이 먹은 형제 자매들은 어린 성도들을 도울 때 같은 모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어린 성도들의 연약함을 돕는 데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오 주여 어느 때이옵니까? 라고 탄식하고 기다리며 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임재하시어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우리를 돕는 데 참여합니다. 그 영의 간구하심.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그 영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말합니다. 그 영은 우리를 위해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탄식하며 간구합니다. 이 탄식은 겉으로 보기에 우리의 탄식 같지만 실은 우리의 탄식 안에 있는 그 영의 탄식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탄식이 우리의 탄식과 같은 모양인 이유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의 탄식은 우리의 탄식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같은 모양으로 탄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명의 성장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기도는 분명한 말로 유창하게 표현되지만 그런 기도는 우리 영에서 나오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기도할 부담은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지 모를 때 우리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부담 때문에 자연히 탄식만 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 안에서 그 영은 우리와 함께 탄식함으로써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이렇게 말로 표현 못하는 기도는 우선적으로 생명의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성장에 관한 진정한 필요에 대하여 우리의 이해가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필요나 사업에 관한 일에 대하여는 분명한 견해를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해 기도할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장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는 이해와 표현이 모두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성장에 관해 주님을 추구한다면 분명한 이해가 없고 말로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영 깊은 곳에 어떤 기도의 부담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히 탄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 깊은 곳에서 탄식할 때 우리 영 안에 거하는 그 영이 자동적으로 우리의 탄식함과 연합하고 우리로 생명 안에서 변화하여 성숙된 아들의 명분으로 성장하도록 우리를 위해 간구합니다. 27절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그 영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그 영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고 말합니다. 그 영은 하나님을 따라 간구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간구하는 영이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함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메시지에서 좀 더 보기로 합시다. 완전한 아들의 명분. 우리는 우리가 아들의 명분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축복들을 하나하나 나열할 수 있습니다. 아들의 명분의 영, 그 영의 증거함, 그 영의 인도하심, 그 영의 첫 열매, 그 영의 도우심, 그 영의 간구하심, 마지막에 우리는 영광의 자유에 계시된 하나님의 아들들의 완전한 아들의 명분을 가질 것입니다. 이 부분의 말씀에서 세 개의 중요한 용어, 자녀들, 아들들, 후사들이 사용됩니다. 이 세 단어는 아들의 명분에 관한 세 단계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기 위해 세 단계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영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 혼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몸을 변형시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거듭남과 변화와 변형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합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아들의 명분을 줍니다. 이 세 단계의 결과로 아들들은 완전히 성숙됩니다. 로마서의 이 부분에서는 그 영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말합니다. 16절에서는 아들들이나 후사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명분의 첫째 단계에서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어린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자랄 것입니다. 그 다음 14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14절에서는 더 이상 아기나 아이들이 아닌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그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어느 정도 성장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서 그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아들들로 성장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둘째 단계, 곧 변화의 단계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후사들이 될 것입니다. 고대의 법에 의하면 후사는 유업을 주장할 수 있기 위해 일정한 연령이 되어서 법적인 상속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의 이 부분에는 거듭남에 의한 아이들과 변화에 의한 아들들과 변형과 영화롭게 하심에 의한 후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며 하나님의 아들들로 성장하고 있으며 완전히 성숙되어 하나님의 합당한 후사들로 선포될 때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법적 후사들로 삼는 과정은 우리 몸의 변형입니다. 그것이 우리 몸의 구속, 곧 완전한 구속입니다. 우리 몸의 변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후사가 되는 자격을 부여할 것입니다. 이 변형은 영화롭게 하심에 의해 성취됩니다. 로마서의 이 부분에는 큰 풍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루는 데에는 여러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거듭남, 변화, 영화롭게 하심 등 하나님의 아들에 이르는 세 단계의 윤곽을 보았습니다. 이 세 단계의 결과로 우리는 완전한 아들의 명분을 얻을 것입니다. 이 세 단계는 하나님의 구원의 세 단계에 해당됩니다. 첫 단계인 칭의는 자녀들을 낳고 둘째 단계인 성화는 아이들을 아들들로 성장하게 하며 셋째 단계인 영화롭게 하심은 우리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법적 후사들이 되게 하는 몸의 변형으로 귀결됩니다.